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결단도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설교의 주제는 사무엘기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다수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대언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시기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홈니와 비누하스인데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 중에 그 유명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또한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제사장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가치 없는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임무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중에 일부를 취해서 생활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더라 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살이 새 딸린 고기 갈고리를 자기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 안으로 찔러 넣었고 그 고기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는데 그들이 실로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렇게 행하였더라. 관습이 이러하였더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두 제사장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이런 일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들과 제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야 할 목과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기의 양과 부위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대로 자기들의 몫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느니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기름 태우는 일을 당장 그만두게 하지 말고 태운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제물의 내장하고 기름은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름이 붙은 날고기를 그냥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기름을 태운 후에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억지로라도 뺏어서 날고기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아마 기름이 적당히 붙어있는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인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하겠지만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의 관습인 신전에서 행해지던 음행을 말합니다. 이같이 이들은 단순히 욕정에 의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이 신전에서 행하던 음행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이교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각종 사상이나 생활하고 행동하는 규범들을 율법으로 정하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제물, 복장, 절기 등 하나님에 대한 율법뿐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 출산, 질병 등에 대한 규범들을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동물과의 음행 등을 금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 실제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행하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행위들을 금하셨고 심지어 이런 행위들을 하는 민족들을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에서 모두 죽여서 멸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까지 이러한 가증한 음행이 행해졌다는 것은 이 두 제사장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제사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결국 이런 범법들로 인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31절에는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 모든 복 가운데서 너는 내 거처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약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닥칠 이 일이 네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겨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에 엄격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순수해야 하는지 다른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막 성막이 만들어진 시기에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받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도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그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지성소 바로 밖에는 분향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루에 두 차례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제사장을 법을 어긴 죄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나와 그 두 제사장을 태워 죽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거룩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로 갑니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출산을 한 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그것을 보관한 블레셋의 다섯 민족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새로 마련한 수레에 정성스레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들이 흔드는 바람에 위태로워진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손으로 잡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충 짐작은 하시죠? 사무엘기 6장에는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웃사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죽게 되었을까요? 상황을 추측해 볼 때 웃사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빨리 받쳤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궤가 파손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민수기 4장에는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들을 나를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라. 7장에 보면 고앗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한 일,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어깨로 나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 고앗의 자손만이 나를 수 있었고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새 수레에 싣고 안전하게 옮기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순간적인 괘씸함이나 노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고 공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으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율법과 명령에서 죽으리라는 말씀은 계속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결점이 없기에 하나님도 스스로 주워담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와는 상관없이 죽으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범법을 저지른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대체한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셔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해도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아직 미완성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럼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라고 기록하시고 로마서 4장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또한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웃사랑을 완성하셔서 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더 이루려고 자꾸 무엇인가 더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에 더해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제사한 것처럼 현대에도 자꾸 이 믿음의 법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려고 합니다. 방언, 병고침, 예언, 심지어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형통한 복이나 건강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것들을 믿음의 법에 섞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행이나 절제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이나 전도 같은 행위들로 자신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고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입증하여 완성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불안했고 그들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한 예물인 금을 바쳐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값진 헌물을 바쳐서 만들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흡족했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고 하며 그 형상을 경배했습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아론도 그 형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기념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법, 이 믿음의 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국한된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등의 외형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에는 각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합당치 않은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하는 것 같은 범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워함이 표출될 것입니다. 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가 가장 우선적인 요소이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선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현대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이 줄어들고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과 구원과 성화에 대한 정확한 법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이나 예배자의 욕구나 목회자들의 욕심에 따라 설교가 변질되고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 자체나 그 교회의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예배자는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물이고 온전히 드려져야 할 제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지식을 얻는 것조차도 그 지식이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현대 예배는 설교를 통한 예배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한 채 교회 부흥을 위해 실용적이고 시대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내용을 지나치게 치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은사집회, 신유집회, 치유 상담 사역 등 이교도적 신비주의로 예배를 가증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내가 만들 향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제사, 즉 예배의 변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에 대한 법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현대교회 예배에서 찬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전통적인 찬송가의 제작이 중단되고 현대적인 가스펠송인 CCM 위주의 찬양을 선호하고 있다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작은 성경과 교리에 깊은 이해가 있는 분들이 객관적인 성경의 교리와 인간의 지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CCM은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을 주로 강조하며 부르기 쉬운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에 청중을 겨냥한 애매모호한 시적인 표현으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스펠송이 예배에 무조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스펠송은 자칫 예배를 감정적인 활동으로 바꾸고 예배 본연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지위를 위축시키며 전통적인 찬송가의 제작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너희는 마음에 자원하여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내 헌물을 취할지니라. 또 다른 말씀은 말라기서 1장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시대 헌금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서 9장에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한 헌금, 쓸 거 다 쓰고 남는 헌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 이런 헌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헌금입니다. 구약시대에 올바른 제물처럼 은혜시대에도 헌금은 희생이고 아픔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의 성도들이 잘못 배우고 믿고 있는 것은 헌금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구입하는 것 같은 기대를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위한 것이지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배자는 경주하는 선수이지 관중이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깨닫기 위해 집중해서 경청하면 설교자는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과 영원한 왕국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진실된 기도와 귀하게 준비된 헌금과 남을 낫게 여기는 교제와 경건하고 정숙한 복상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법, 예배의 법에 이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만드신 기관 중에 국가, 가정, 교회 등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가정을 만드신 것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셨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인 가정을 마귀는 태초부터 파괴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끝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마지막 때 어떤 거짓을 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은 가정을 공산주의 혁명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끝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LGBTQ, 성의 공유 등 성해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공적인 직무로 분리하려고 해왔습니다. 가정을 형성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둘 뿐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하나님의 법이 평등, 차별금지라는 사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음행과 간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멸시당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법 중에서 핵심은 에베소서 5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가정에 대한 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가족끼리 섬기고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법을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하게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법에 따라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는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할례의 유익은 단순히 할례뿐만이 아니라 온 율법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변개하려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속이려고 합니다. 이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번에는 대놓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대적과 싸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기록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민족이 필요했고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단어도 변개 없이 온전하게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법을 배우고 지키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작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이 책들의 대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에서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져서 안타깝지만 사실 이들이 성경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목숨을 바친 것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기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대언한 에스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며 현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동물의 가죽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필사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필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목욕을 한 후 기록했고 이는 구약 전체를 쓰려면 목욕을 6825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사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3번 이상 감수를 해야 하고 감수하는 동안 3페이지 이상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 필사본은 폐기해야 했습니다. 필사본 안에 단어와 단락의 수를 일일이 세야 하고 이것이 맞지 않아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그 필사본은 폐기해야 했습니다. 폐기된 필사본은 함부로 버려지거나 태울 수 없고 관 속에 담아 땅에 묻어야 했을 정도로 말씀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이같이 보존된 마소라 본문은 킹 제임스 구약 성경의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임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고자 은혜 시대인 중세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보존된 역사를 보면 카톨릭 사제로 안정된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올바로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자이며 카톨릭 사제인 에라스무스는 제롬의 카톨릭 라틴어 성경이 극도로 변개된 성경임을 알고 그리스와 라틴어가 함께 기록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카톨릭의 박해를 받습니다. 틴데일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게 하는 것만이 자국민들이 진리 안에 서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의 근거가 됩니다. 그는 결국 이 혐의로 화형을 당합니다. 틴데일은 카톨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왈덴시스를 비롯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존된 말씀을 읽고 지키다가 처참할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런 헌신의 열매로 온전히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는 왜 은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 예배, 가정, 교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애써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명령하셨을까요? 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만 인류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구속과 왕국과 영생에 대한 글로 된 약속, 즉 계약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변조되면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도 말씀을 변개하려는 마귀의 일들이 교묘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레일리라는 박사는 현대 19세기 성경 변개에 대한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 목표물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최고 성과물인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야말로 예수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어느 것보다도 없애버리고 싶은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 세계를 다시 교황의 손아귀에 아래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수하고 오류가 없는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여 지키고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에 온전한 성경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위한 말씀과 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가 날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성도가 날로 늘어나고 일꾼들이 많이 동참하고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행복하겠고 내 일이 잘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나 사악한 자들의 횟수는 단축되리라. 신명기에는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의 약속이 모두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주시는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우리를 존중하고 높이신다는 약속을 땅의 약속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땅에서 큰 영광을 얻은 다윗과 같은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존중하며 사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표현대로 보면 멸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학대당하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삶과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며 하나님을 가장 잘 높이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은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고백과 성경 번역자 틴데일이 하신 고백인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재산과 쾌락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고 전파하며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되고 높임을 받는 일인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된 영생이라는 보상으로 높임을 받을 성도들의 찬양인 계시록 4장의 찬양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과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찬양이 되리라는 확신을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